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0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에서 반세기 만에 호수가 출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노벨상 수상자가 총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영어가 사라지고 병음 표기가 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에는 미국의 투표권을 가진 이민자 2,400만 명의 표는 어디로 갈지 알아보고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지역 내 유권자와 이민 문제 영향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7화, 또 인물 아메리카, 미국 내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하라 호수.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죠.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면적이 약 9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기도 합니다.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 연간 강수량이 25mm 이하에 불과한데요. 광활한 모래 언덕, 바위 평원, 그리고 희박하지만 식물이 자라기도 하지만 여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하라 사막의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다고 다수의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린 폭우가 사막의 모래 언덕 사이에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하라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지만 지난 9월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약 20cm에 달하는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로코 남동부의 사막 도시 에라시디아에서는 이틀 동안 약 7.5c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의 9월 전체 강수량의 4배에 달하고 반년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양이라는데요. 모로코 기상청 측은 짧은 시간에 이런 폭우는 30에서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사막 지형에 새로운 물길이 생겨났고 야자나무와 야생식물을 자라는 지역에도 물이 들어찼는데요. 특히 메르주가라는 사막 마을에서는 드물게 내린 비가 모래 언덕 사이에 새로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는 일부 외딴 지역뿐 아니라 모로코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도 홍수를 일으켰는데요.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에는 평소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폭풍의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넓은 지역이 녹색으로 뒤덮인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일부 연구는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한국 출신 노벨상 수상자. 한국 작가 한강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노벨 수상자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3명으로 기록돼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첫 번째 한국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찰스 제이 피더슨으로 198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찰스 피더슨 씨의 출생지가 부산입니다. 1904년 대한제국 시절 부산에서 노르웨이 출신 선박기술자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찰스 피더슨 씨의 아버지 브래드 피더슨 씨는 증기선을 타고 와서 대한제국 세관에서 근무했는데요. 일본 상인의 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1904년 부산에서 찰스 피더슨을 낳았습니다. 이 피더슨 가족은 당시 러일 전쟁 등 불안한 시기에 살았다는데요. 어머니와 자녀들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찰스 피더슨은 4살 때 광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혹독한 자연 환경을 경험했고 금광에서 금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보고 화학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8살에 일본 나가사키의 수녀원 학교로 보내줬고 요코하마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 화학을 배웠습니다. 19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의 데이턴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이후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듀폰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유기화합물 크라운 에테르를 발견한 공로로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수상 당시 그의 국적은 미국이었지만 노벨위원회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피더슨 씨를 한국 출신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등을 주도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라지는 영어. 중국에서 영어 표기를 없애고 중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한자 병음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 사용을 장려했지만 최근 몇 년간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중국어 우선 정책이 두드러졌습니다. 2022년 당시 베이징과 텐진의 지하철역 이름에서 영어 표기를 없애고 병음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베이징 기차역은 기존 베이징 레일웨이 스테이션에서 베이징 잔으로 또 텐진 빈하이 국제공항은 텐진 빈하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텐진 구 쥐치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음이 중국어 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라 중국인들은 읽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2022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의 문해율이 97%에 달하지만 병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구는 약 70%에 불과하다며 누구를 위한 표기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국 내 병음 표기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제사회와의 단절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일부 중국 시민과 외국인들, 특히 젊은 층은 영어 표기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음 사용 확대가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하철역과 공공장소에서 병음 대신 영어 표기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기존의 병음 표기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기사는 15일자 소식인데요.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남북 간 연결도로 차단 작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도로를 폭파하고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육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다.
네,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이라면은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는데요. 한국 정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을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북한은 이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때 제공받은 이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도 여전히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과 안전 분야의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군사 활동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동이 한국에 대한 경고이자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도 연일 담화를 내면서 무인기 사태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비난하면서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유엔 군사령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영토에 한국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를 북한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치카와 도비코, 일본 군축대사는 북한 핵과 미사일 활동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해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벨기에와 루마니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벨기에 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대화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루마니아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활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 대표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북한 대표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군사협력에 대한 비난은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노스코리아라고 부른 걸 문제 삼으면서 외교적 이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북한하고 일본 간의 설전도 있었다고요?
네,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해서 북한 주장을 반박했고요. 북한이 다시 이를 재차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는 일본 등이 자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 대신에 노스코리아로 지칭한 점도 지적하고 무지하고 비문명적인 언행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해서 반박했는데요.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대사는 일본은 80년 가까이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북한이 반박 발언하고 일본이 재차 반박하면서 이날 북한과 일본의 설전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도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의 확대에 대해서 중국도 일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7일자 기사입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기구가 출범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기구는 대북 제재 위반을 적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1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이 팀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구는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후에 만들어진 건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MSMT가 출범한 겁니다. 이 기구는 과거의 패널처럼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또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MSMT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유엔 패널보다 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늘리고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활동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상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또 미국,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남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다고요?
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차관이 14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또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등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3국은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네.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또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서 한국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북한과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근거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대립 격화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와는 이 다소 다른 원칙적인 반응입니다.
네, 17일자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요?
네, 북한 매체들이 지난 15일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 헌법의 개정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남북 간의 관계가 적대적 국가 관계임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이번 헌법 개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북한이 구체적인 헌법 개정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언급한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라는 지시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또 남북 간의 영토를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로 확정짓는 방향으로 개정된 걸로 파악됩니다.
네, 한국 정부 반응 들어볼까요?
예,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이 이 통일을 포기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적인 질서에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늦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발표한 건 내부적인 불안정과 국제사회 반응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는 기존 헌법과 모순되지 않게 남북을 분리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조항을 점차적으로 공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개정에 따라서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남북을 분리하는 개념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필요시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제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쉽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관련해서 한국군 당국의 입장도 나왔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이 스스로 밝혀야 할 문제라면서 한국군이 이를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군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북한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명확한 반응을 보일 경우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 군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가능성이 큰 걸로 지적됩니다.
네. 네, 끝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 관련 선박을 압류한 소식인데요. VOA 단독 기사입니다. 어떤 배였고 무슨 이유로 압류된 건가요?
네,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압류한 선박은 팔라우 선적의 CC9호입니다. 이 배는 북한산 석탄 4,800톤을 적재하고 있던 중에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금융정보국 조사에 따라서 지난 5월 26일에 동결 조치됐습니다. 이는 2020년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거래는 금지돼 있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이행한 걸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인 닐 와츠 전 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재 회피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압류 조치는 그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선박의 경로도 수상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CC9호는 4월 말에 타이완 해역을 출발해서 북한 해역에 도착했을 때 항적을 숨기고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에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서 압류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 배가 처음부터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가던 중에 압류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표권을 가진 이민자가 미국에서 2,400만 명이라는데요. 이들의 표는 어디로 갈지 알아보고 또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지역 내 유권자와 이민 문제 영향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이민자는 약 2,400만 명이 달합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이민 문제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여다봅니다.
투표권을 가진 2,400만 이민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까?
라반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제스업에서 작은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re gonna leave it to run for a few minutes.
세움 씨는 지난 2000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죠. 세움 씨는 자신이 재정적, 사회적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When President Trump was in power, it was an amazing type of business.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고 일자리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이었죠.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출마했던 등록 공화당원입니다. 세움 씨는 자신의 회사 같은 기업들은 높은 연료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탓이라고 말합니다.
Right now, unfortunately, with the gas prices is hovering around $5.
현재 가스 가격을 보면 경유가 $5 아니면 $4 50센트 내지 $5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운수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심한 국제 유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지만 세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mp showed us the way to do it. You drill, you drill, you drill, you drill.
트럼프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채굴하는 것입니다. 채굴, 채굴, 채굴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념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판마타 베리 씨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I think on Mother's Day. I think you start your
walk. 베리 씨는 11살 때 세라리온에서 미국에 왔죠. 베리 씨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사회와 민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찰책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베리 씨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a person for the people.
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맡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I am scared. The fear of immigrants is starting up again.
저는 두렵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베리 씨는 미국 경제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contrast basically is that the top 0.1% will have all the money and the rest of us will be struggling.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 상위 0.1%가 모든 돈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블루칼라 노동자, 즉 육체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한 일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민 후 미국 시민권을 딴 귀하 시민은 미국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권자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들 이민 문제 영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애리조나주 더글러스에 건설된 장벽의 한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후 더글러스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반드시 국경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And so we must reform our immigration system to ensure that it works in an orderly way.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인도적이며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이유가 이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legal immigration. Not at all.
저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nd it's very unfair to our country. It's dangerous.
우리나라에 매우 불공평합니다. 위험합니다.
애리조나주에는 410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가 있습니다. 약 35%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29%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의 약 34%는 무소속과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기타 범주에 들어갑니다.
So the independent share of the voter pool in Arizona.
애리조나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 비율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킴블 씨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시민청렴선거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 킴블 씨는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현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이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무소속은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격전지로 2023년에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를 처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방문한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국경 폐쇄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유권자는 가족을 오랫동안 떼어놓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It's heartbreaking to see the old families be split up.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니얼 구티에레스 씨는 아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지만 어머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So I hear it from both sides.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죠.
구티에레스 씨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11월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단순히 투표장으로 데려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유권자들이 11월 5일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3부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1976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 9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후보와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는 텔레비전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는 접전이었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51%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후보는 48%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포드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대한 존경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공헌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은 197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에게 패해 대통령직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인 대부분은 지미 카터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미 카터를 몰랐던 많은 미국인이 지미 카터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77년 1월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합중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 신임 대통령은 자동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백악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내 로잘린 여사와 딸 에이미가 카터 대통령과 함께 걸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를 따라 늘어선 군중이 밴드의 연주 소리와 함께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DC의 추운 겨울날, 미국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위기는 이미 몇 년이 지난 과거가 됐습니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베트남 전쟁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했던 1977년 미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실업률이 높았고 인플레이션 역시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안도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운동 동안 카터 대통령은 자신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를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에서 남부 출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1924년 딥사우스로 불리는 미국 최남단 주들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에 플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플레인스는 인구가 5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부모님과 네 형제가 살았습니다. 지미 카터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입니다. 격식을 차리는 걸 싫어했던 카터는 늘 지미 카터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에 진학해 원자력 공부를 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에 복무했던 삼촌의 영향으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졸업한 뒤에도 해군 장교로 군에 계속 남아 잠수함을 탔습니다. 그러던 중 1953년, 지미 카터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카터는 7년 만에 군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땅콩 농장을 돌보기 위해 조지아주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지미 카터는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위원회 일을 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위원회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미 카터는 4년 동안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을 지냈고 1966년에는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첫 번째 도전에서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그 뒤 4년 동안 조지아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지지자들을 모았고 다음 선거에 도전해 결국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주정부 조직을 개편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주지사 시절 지미 카터는 교도소와 정신건강관리를 다루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조지 맥거번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갈 부통령 후보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내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을 원주민의 날로 정하고 수만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 일명 아메리칸 인디언의 역사와 유산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니모는 미국 남서부 오늘날의 아리조나주와 멕시코 일대에 퍼져 살던 아파치족이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이죠.
이곳 아파치 인디언은 웨스턴 아파치, 치리카후 아파치, 메스칼레로 아파치 등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이외에도 나바호, 푸에블로, 코만치 등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치리카후아 아파치였고 그 아래 규모가 작은 베돈코헤족 사람이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추장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으로 진출한 강력한 멕시코 군과 미국 군대에 맞서 30년 동안 자기 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로니모는 1829년 6월 멕시코 노도뇨온 캐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사냥에 뛰어났습니다. 베돈코해족은 8,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는 적은데 이들은 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맹이 뛰어난 이들은 자기들의 영역으로 침입해오는 적을 기습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멕시코군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바호와 코만치 등 다른 인디언 부족들도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군대는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고 힘없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아파치족 아이의 얼굴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25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행위도 제로니모와 그 부족의 전투 의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불과 17살 때 네 차례나 기습을 감행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제로니모는 알로페라는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닥쳤습니다.
1858년 3월, 제로니모는 동료들과 함께 물물 거래를 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멕시코군 400명의 중대병력이 제로니모의 마을을 기습했습니다.
멕시코군 기습 소식은 공격을 피해 나온 한 소녀에 의해 아파치 남자들에 전해졌습니다. 제로니모는 와서 보니 어머니,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모두 처참히 살해돼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충격과 슬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제로니모는 200명의 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멕시코 군인들을 찾아 보복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그 후 일생 동안 모든 멕시코인들을 원수로 여기게 되고 만나는 대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대한 제로니모의 보복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850년대가 시작되면서 적이 바뀌었습니다.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은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던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치 인디언이 살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백인 정착민들, 광산업자들이 아파치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이주자들과 아파치 사이에는 자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아파치는 매복해 있다가 마차나 외곤 대열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치리카후아족 추장이며 제로니모의 장인인 코치스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했습니다. 사위의 행동을 염려한 장인은 제로니모에게 백인과의 싸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아파치족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얼마 안 돼 코치스가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치리카후아족을 밀어내고 지정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파치가 대대로 살아오던 고장에는 백인 정착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삶은 일단 싸움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식량은 정부가 주는 배급에 의존했지만 일부 부패한 인디언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때때로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각종 금지 규정도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제로니모도 4년 동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추종자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미국 군대와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여러 차례 제로니모 전사들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었고 인디언들의 탈출은 반복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전투 중 세 차례나 항복을 했다가 다시 싸우곤 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매우 공격적이기도 하고 붙잡기도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1885년 미군은 5,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 제로니모와 약 150명의 아파치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제로니모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가 됐습니다. 수적인 열세와 절망에 빠진 인디언들은 결국 항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86년 여름, 미군의 넬슨 마일스 장군은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경계지역의 포트 부위 기지에서 제로니모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복한 마지막 치리카후아 아파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제로니모와 그의 집단은 전쟁 포로가 돼 여기저기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는 엘라베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주의 포트실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전전한 세월은 27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제로니모는 군기지의 통제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가 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토착 인디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치족을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무모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니모와 치리카후아 인디언들은 감시 속에 살았지만 과거의 적인 백인들로부터 일종의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도 제로니모를 여러 공식 행사에 등장시켜 미국의 인디언 정책이 성공했음을 과시했습니다. 각종 전시회에도 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제로니모를 보러 모여들고 그의 사진이나 화살을 사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옷에 있는 단추를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로니모는 야권에 돈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디언 문제 담당국은 1905년 띠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장에도 제로니모를 초대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기 부족 사람들을 아리조나의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구슬로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1906년 제로니모의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제로니모는 1909년 2월 저녁에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습니다. 다친 몸으로 추운 밤을 밖에서 세운 제로니모는 다음날 친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일단 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낙마한 지 6일 만에 결국 그는 조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전히 전범 신분인 채 임종을 앞둔 그는 침상에 누워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결코 항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워야 했다.
그가 묻힌 곳은 포트실 기지의 인디언 묘지. 그곳은 전범으로 잡혀있다 고향을 그리며 숨져간 다른 아파치 인디언들도 함께 묻혀있는 묘지였습니다.
제로니모가 사라진 후 미국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제로니모라는 명칭을 한 군부대도 등장했고 공정대원의 훈련에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제로니모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